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북한군이 내년에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러시아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나치 독일에 맞선 옛 소련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에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북한 군인들이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포탄과 미사일 등을 제공했으며 12,000명 규모의 병력도 파병해 최전방에 투입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사상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한 성명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과 장비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7월 있었던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정치국 의장 암살이 자국 소행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어제 국방부 관리들과 함께한 행사에서 최근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예멘 내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을 지목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테헤란에서 하니에, 가자지구에서 신화를, 레바논에서 나스랄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멘 호데이다와 사나에서 후티 반군의 지도자들을 참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츠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스라엘 정부가 하니에 전 의장 암살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영토에 또다시 공격을 가해왔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이른 시각 성명을 통해 예멘에서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겨냥해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직후 이스라엘 중남부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미사일은 이스라엘 영토에 진입하기 전 요격됐으며 즉각적인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22일 홍해 인근에 파견된 미국 해군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해 드론 8기와 대함순항미사일 17발을 발사했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 장과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두 나라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야 외무상이 25일에서 26일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야 외무상의 방중을 확인하면서 왕 부장과의 회담이 내일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와야 외무상의 이번 방문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브릭스의 파트너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던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정한 파트너국의 범주에 따라 총 13개 나라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쿠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우간다 등 9개 나라로부터 파트너국이 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들은 내년 1월부터 브릭스 공식 파트너국 지위를 갖게 된다며 남은 4개 나라로부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이 모인 연합체로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독립국가연합 CIS 정상회의 참여를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단행했던 대규모 사형수 감형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스티븐 청 트럼프 당선인 공보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감형 조치를 받은 37명의 사형수들이 세계 최악의 살인범들이라며 조 바이든의 혐오스러운 결정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로부터 큰 권한을 부여받아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법치주의를 옹호하며 백악관에 복귀하면 이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내년 5월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군사적 연대를 미국 등 서방에 과시하는 효과를 노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연기됐던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 진보적 대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영구히 떠날 것이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한국을 위협해도 미군이 더 이상 개입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내년 5월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군사적 연대를 미국 등 서방에 과시하는 효과를 노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러시아가 북한군이 내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군을 보내기로 한 여러 국가에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러시아가 내년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여러 외국 정상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하고 일부 국가의 군 파견대가 열병식에 참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군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하며 긍정적인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엽니다.
김 기자, 러시아 당국자의 발언이 북한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까지 한 상황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북한군의 전승절 참석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선 북러 모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병사들의 격전지 전사 소식까지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내년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추가 지원이 한층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현재 북한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일종의 팁으로서 내년 전승절 북한군 참여,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초청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또 김정은으로서도 만일에 5월 9일날 모스크바 붉은 광장 주석단에 서게 된다 그러면은 대내적인 위상 제고에 상당히 남는 장사가 될수 있거든요.
김 기자, 북한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 전승절의 행사 참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러시아의 내년 전승절은 80주년을 맞기 때문에 다양한 군사 장비와 부대를 선보이며 이전과는 다른 규모로 군사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사에 북한군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북러 군사협력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이번 전승절에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북한을 전승국 반열로 추켜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러 간 군사적 연대를 보여주는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데 대해 북러 모두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단기간에 변화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저항의 축 내지는 반미 연대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동시에 이제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어쨌거나 강화할 필요성, 그런 맥락에서 전략적인 연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김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김 위원장이 내년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 기념일 또는 5월 9일 전승절을 계기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친러시아 성향 국가 정상들이 초청되는 행사로 김 위원장은 이런 다자 무대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국 입지를 넓히고 전략적 지휘 국가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으려 할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목표가 되돌리기 어려운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서 대미 억제를 갖는 것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전략적 지위를 동북아 차원에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소위 전승절에 김정은이 직접 가게 된다면은 바로 그런 동맹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 소위 전략적 지위를 일종의 시위하거나 보여주는 그런 아마 의미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 친러 국가들을 모아놓고 반미, 반서방 세력의 결집을 과시하려고 하겠군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두진호 박사는 러시아로선 트럼프 신 행정부와 새로운 미러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일극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진영을 결집하는데 전승절 행사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박사는 특히 미한일 안보 협력에 대응한 북한과의 군사 연대를 통해 동북아에 새로운 안보 지형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행사에 이제 북한이 참여한다는 건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그간에는 러시아 단독으로 혹은 중러가 미국의 어떤 패권에 경쟁했다면 이제는 러시아 북한이 함께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나아가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내년 전승절 행사에는 세르비아와 베트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등 일부 유럽연합 국가 수반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연기됐던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미한 핵협의 그룹 NCG와 같은 양국의 중요한 메커니즘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고 캠벨 부장관은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캠벨 부장관은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에 엄청난 진전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함께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모든 범위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미한동맹과 미한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은 향후 미한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했으며 그동안 연기된 주요 미한 외교 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해 가능한 신속하고 상호 편리한 시점에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번 계엄 사태 직후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미한 핵협의 그룹 NCG 회의를 연기했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계획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캠벨 부장관과 김 차관이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참전과 사상자 발생이 확인된 상황에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캠벨 부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 외교 차관 협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최근 한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화 상대와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do want to just underscore here clearly our strong confidence in the ROK.
캠벨 부장관은 이어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강한 신뢰와 한국의 민주주의, 헌법 규정에 대한 굳은 신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한국 외교부 내 동료 파트너와 필수적인 소통에 의존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헌신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a major change in command last week. We are seeking to underscore our strongest possible commitment to the people.
이어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안녕을 바란다면서 이날 미한 외교 차관 협의를 통해 양국 파트너십이 강력하고 굳건하게 유지되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NCG 재개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한 관계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협의를 위해 미국 국무부를 방문한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도 모두 발언해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ppreciate the United States for the unwavering support of and trust in the ROC-US alliance and the democracy.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될 일들이 헌법과 법치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란 점을 캠벨 부장관과 미국 측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협의에서 바이든 행정부 남은 기간뿐 아니라 차기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김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김 차관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미국에서 미한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 미한일 협력, 북한 문제 등을 협의하고 일본에서는 한일 외교차관 회담과 한일 관계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방미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도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주임 미국 차석대사가 20일 북러 간 군사협력을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1,000 DPRK troops, including elite special forces, to fight against Ukraine. Russia has also violated multiple resolutions of this council by importing from the DPRK more than 20,000 shipping containers of munitions.
우드 차석대사는 이날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양측 모두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데 영향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사석대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위해 특수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12,000명을 전장에 파병했고 최소 중포탄 600만 발과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포함한 2만여 개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북한에서 수입하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관해서는 중국이 평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자가 아님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불법적 군사협력을 단호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addition, over 11,000 North Korean troops were sent to fight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with more than 1,000 casualties. This unexpected level of collusion raises
김 차석 대사는 북한은 러시아에 대량의 군수품과 미사일, 포병을 공급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12,000여 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북한군 1,0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는 러시아가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방향을 바꾸고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자국 군대의 본국으로의 귀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이리야 다카유키 공사는 북러 군사협력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리야 공사는 지난 수요일 안보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이전 및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투교전 등 북러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규탄했으며 이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Council condemned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ncluding the transfer of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to Russia.
영국의 퍼거스 에커슬리 주 유엔 정치조정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는 요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에커슬리 조정관은 북한과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군수품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해왔다며 이제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와 힘을 합쳐 전쟁을 장기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그 대가로 높은 값을 요구하며 이는 세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 다르마디카리 주엔 프랑스 차석 대사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러시아 군대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교전을 벌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 장비와 이중용도 물품 및 부품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쟁을 확대하는 쪽은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대선에서 참패한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남은 자금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앞서 지난 1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 사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 협력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이 캐나다에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두 곳이 신청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두유 제조기와 고속 분쇄기, 손톱깎이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관련 물자들의 북한 반입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캐나다 구호단체 두 곳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대북지원단체는 캐나다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두 곳입니다. 1718위원회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일자 서한에 따르면 두 단체는 지난달 29일 대북 지원 물품들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단체 모두 지난 10월 28일에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면제를 신청을 했었는데 한 달여 만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 퍼스트 스텝스부터 알아보죠. 이번 결정으로 이 단체는 어떤 물자들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서한에 따르면 이번에 면제를 받은 물품들은 주요 두유 관련 물품들인데요. 네. 두유를 담을 수 있는 20리터짜리 대형 스테인리스 용기, 그리고 바이타카우, 바이타고트, 슈퍼카우 등의 두유 제조기, 그리고 고속 분쇄기, 대형 냄비 등입니다. 물품 개수는 1,200개에 달하고요. 액수는 142만 8천 달러 상당입니다.
네.
퍼스트 스텝스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의 두유 기계 등을 지원하면서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개선을 도와온 단체입니다. 1년에 4차례 분배 감시단이 북한에 있는 두유 공장을 찾아서 정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어떤 물품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까?
네, 이 단체는 손톱깎이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예. 손톱깎이가 포함된 위생세트 2,300개, 그리고 양동이 500개, 정수필터 500개, 대형 안전핀 4개 등이 포함된 신생아 케어 키트 1,333개 등입니다. 관련 물자들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애프라타에서 배를 통해서 중국 다련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북한에 있는 소아병원 두 곳에 우물을 설치하기 위해 8,500 캐나다 달러, 미화 5,913달러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단체는 기독교 종파인 메노나이트 교인들로 구성된 기관들인데 1996년부터 북한의 식량, 농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이번에 이제 대북 제재 물품에 손톱깎이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에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HS코드를 자세히 명시했었는데요.
네.
손톱깎이는 이 코드에 해당됩니다. 82호와 83에 해당이 됩니다.
네.
공구 등 각종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면서 여기에 포함이 된 건데요.
네.
또 철강과 철강 제품으로 분류된 이 HS코드는 72와 73이고요. 기계류인 84, 전자기기인 85, 철도용 이외의 차량과 그 부품들에 해당하는 87품목 등도 북한에 판매 반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1718 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두 단체에 대북 제재 면제를 했는데 그 면제 기간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퍼스트 스텝스는 12개월, 그리고 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9개월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내년 11월 29일 그리고 내년 8월 29일까지 이 물자들을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국경을 여전히 막고 있고 외부 지원을 한시적으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물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시점이 2020년 1월 말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국경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엔기구나 지원단체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원단체의 대북 제재 면제 신청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3일을 기준으로 대북 제재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면제 건수는 앞서 전해드린 두 건을 포함해 10건에 불과한데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기 바로 직전 2019년이었죠. 그때 3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네.
2022년에는 제재 면제 건수가 27건이었지만 신규 사업은 8건이었고 나머지는 이 면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연장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제를 받아도 북한의 국경 봉쇄로 물품 반입이 어려워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김 기자, 올해는 일부 국가들의 이 주북 공간이 다시 문을 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국제기구나 지원단체들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지난 17일에 주북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운영을 재개했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패트릭 이모두 이몰로곰에 주북 나이지리아 대사대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 운영 재개를 알린 바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스웨덴이 서방국으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평양에 자국 외교관을 복귀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폴란드가 11월 15일 주북대사관 문을 다시 열었는데요. 비서방국가로는 나이지리아가 처음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공관을 운영하거나 운영 재개를 위해 대사관 직원들이 복귀한 국가는 13개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들을 대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와 함께 캐나다 지원단체 퍼스트 스텝스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의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한국군의 세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특히 고성능 영상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돼 날씨에 상관없이 밤낮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군사정찰 위성 3호기가 목표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해 지상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정찰 위성 3호기는 21일 오후 8시 34분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정찰 위성 3호기는 우주궤도 시험과 수개월간의 운영시험 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군의 정찰 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2일, 2호기는 올해 4월 8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정찰 위성 5개를 확보하는 4.25 사업에 따라 지난해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한 지 1년여 만에 3호기를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4.25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5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의 도발 징후와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4.25라는 이름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과 전자광학 E5 적외선 IR 탑재 위성이 SAR을 숫자 4로 E5를 숫자 2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3호기는 2호기와 마찬가지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로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AR은 지상과 해양으로 전자파인 마이크로파를 순차적으로 쏴 굴곡면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처리해 지표를 관측하는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미 실전 배치된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자광학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만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영상 촬영이 어렵습니다. 적외선 장비는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역시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밤 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자광학 시스템에 비해 SAR 시스템은 밤이나 구름이 낀 날에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목표물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자광학 시스템은 오직 낮에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면서 SAR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상 촬영이 훨씬 더 많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ive to the electro-optical system, the ZAR system allows imaging to happen at night and through clouds.
위성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도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SAR 위성은 구름을 뚫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은 지역을 정찰하려는 경우 광학 위성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데이터를 해석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SAR 위성은 구름을 뚫고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can see through clouds, and so if you're trying to spy on an area that doesn't have great weather.
맥도웰 박사는 또 SAR과 광학 적외선 장치는 단지 보안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둘이 다른 시각과 약간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둘 모두가 필요하다면서 SAR이 있으면 광학 및 적외선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영상을 얻으려면 두 가지 모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한국은 이전에는 실제로 상당한 우주 정찰 역량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주에서 활동하는 다른 작은 나라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물론 미국이나 중국만큼 광범위한 역량은 아니지만 매우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의 군사 정찰 역량과 관련해선 양측 위성의 정확한 사양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한국의 4.25 위성 사업에 따라 발사된 이 세 개의 위성들은 북한 위성들보다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데이터 양과 이미지 해상도 측면에서 한국의 정찰 위성들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there is a qualitative level at which they are much more capable.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나 데이터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위성들이 한국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북한 위성은 아마도 전자과학 위성으로 한국 위성이 보유한 SAR 기능이나 적외선 기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as far as we know, the one satellite that North Korea has imaged is probably an electro-optical satellite, so they would not have...
한국이 세 번째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반면 지난해 11월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올 들어 아직까지 별다른 동향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 군사정찰 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뒤로는 다시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위성 전문가인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BOA에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가장 큰 한계는 현재 위성이 하나뿐이란 점이라며 이는 북한이 구름이 끼지 않은 날에만 하루 한두 차례 특정 지역의 사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런 시간은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이론적으로 북한의 적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짧은 시간을 피하거나 활동을 잠시 중단해 탐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쏘아올린 이들 군사정찰위성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북한군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데 활용하는 킬체인의 핵심 자산입니다. 한국군은 내년까지 정찰위성 2기를 추가해 총 5개를 띄워 한반도 상공을 약 2시간 간격으로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다면서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 정찰위성이 군집 운용 능력을 확보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 진보적 대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칭했던 진보 정당은 최근 동맹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보고 있으며 반일 정서에 의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영구히 떠날 것이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한국을 위협해도 미군이 더 이상 개입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2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동맹이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의 동맹이라면서 양국 동맹은 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한 동맹과 일본과의 협력, 대중, 대북 압박에 철저히 공조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선 속내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 사실 미국의 속내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I think current policymakers and the policymakers that will come into the Trump administration are concerned about really
현재 정책 결정자들뿐 아니라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자들도 향후 두 시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각적으로는 몇 달 동안 지속될 혼란의 시기입니다. 야당이 현 정부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최대한 방해하려고 작정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으로서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할 즉각적인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엔 분명히 진보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따라서 초기 두세 달 혹은 넉 달 동안의 혼란 속에서 미한 관계를 최대한 잘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 과도기에 한덕수 과도 정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야죠. 그런 다음에 진보적인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는 또한 미국에도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야당은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 미국의 이런 강력한 지지 표명이 야당의 다음 행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I think it might. But, you know, the opposition moves to us, to the peer in the United States.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기에 야당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탄핵 절차를 가능한 한 서둘러서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측에는 혼란이 일상이 돼야죠.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서 전체 과정을 방해하고 미국이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는 것은 파국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오헨런 선임 연구원님,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미한동맹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국방부는 연합 방위 태세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긴밀히 공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부재와 윤 정부 정책을 비판해온 야당의 권한 강화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불화와 균열을 초래할 우려는 없습니까?
Well, it's fascinating. First of all, it's an honor to be on the show with Secretary Lawless and with you, as always. And I think this is
네,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지금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불안한 시기입니다. 11월 중순 도쿄에서 연례 행사인 후지산 대화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포럼에서 남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와 대화를 나누고 질문도 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지난 4년간 일본, 한국, 미국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그 결과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제가 그에게 질문했는데요. 한국 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이었지만 미 대선 이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이 긴밀한 3국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질까를 물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늘 미국과 한국 관계에 회의적이었었으니까요. 이메뉴얼 대사는 모두가 계속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강력한 경제관계와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마도 한국에서 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혼란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대로 돌아가 보면 의회는 처음으로 초당적으로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지 않도록 결정했고 법으로 이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전원 철수시킬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 법이 합헌인지 대법원이 그 법을 허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요. 따라서 이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마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관계를 봤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죠. 누가 한국 대통령이 되든 무관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개인적 관계를 맺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미 국방부와 제 생각이 좀 다른 건 유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이런 개인적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한국 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실제로 잘 지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셨는데요. 오헨론 선임 연구원님,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미국의 동맹을 중시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혈맹을 넘어서서 경제적, 총체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Well, I think most of us who believe in the alliance will welcome that sort of outreach and will be more than willing.
동맹을 믿는 우리 대부분은 그런 종류의 접근을 환영할 겁니다. 또 기꺼이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이 대표가 예전에 선호했던 것보다 더 강한 미한 동맹을 지지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미국은 매우 개인화된 방식으로 통치되죠. 그래서 많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잘 맞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동맹을 믿습니다. 외교정책 커뮤니티에서는 미한동맹을 매우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핵심 문제는 아닙니다.
오헨론 선임 연구원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미한연합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환영하지는 않는 듯한데요. 어쩌면 그 점에서 잘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통점을 찾지 않겠습니까?
Well, I hope that doesn't mean we leave the peninsula. I mean, if in other words, there are good ways in which you could imagine this kind of energy.
바로 그 점이 우리가 한반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진 않길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에너지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적 무해한 방법 중 하나는 대규모 훈련을 축소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규모 훈련에 회의적이었었는데요. 미한동맹 협력이 강력하고 우리가 함께 소규모 훈련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이 한반도에 강력한 군사적 주둔을 유지하는 한 억지력은 강력할 겁니다. 하지만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하거나 전쟁 시 한국에 대한 지원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면 이는 위험하죠. 설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지도자가 누구든 동의한다 해도 이건 그들이 함께 내린 나쁜 결정이 될 수 있고 그건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친일파가 미군 점령군과 협업해 한국을 만들었다면서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타이완 문제에서 왜 중국을 직접 거리느냐며 그냥 시에시에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미국은 한국 지도부와 외교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갖고 있습니까? 롤리스 전 부차관님.
Well, I think going back to Michael's comment, we have a three-way dynamic situation here.
He was at the 예, 오헨런 박사의 발언으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3자간의 역동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후지산 대화에 참석했는데요. 일본에서 열린 후지산 대화의 주제 중 하나는 일본 측 관점에서 한국의 진보 정권이 복귀하는 데 대한 큰 우려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이죠. 그래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려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오헨런 선임 연구원이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또는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 동맹 약화, 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 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정부, 진보 정부와 5년간 함께 살아야만 할 겁니다. 불행히도 이 시기는 북한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성과 겹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맹을 중시한다는 점을 미국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 몇 주간 그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8월 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진보 정당이 동맹에 실제로 헌신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 still believe that. I still believe that the Progressive Party would be willing to sacrifice.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진보 정당은 북한과 관련한 진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동맹 체제의 대부분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재명 팀은 트럼프 행정부에 접근해서 자신들이 변했다는 점을 설득하며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진영은 지난 6 내지 8개월간 주한미군에 대해 점령군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에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많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관리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님, 미국은 한국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부활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그럴 경우에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는 긴장 관계로, 일본과는 더 강화된 관계로 재설정할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요.
Well, remember, Republic of Korea is a sovereign state, and it has the right to make its own decision about its own future.
한국은 주권 국가로 나라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상황을 한국이 새 정부를 통해 자국 의도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은 이에 반응하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그 거래적 성격 때문에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할 겁니다. 오헨런 박사가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국방부를 GDP 대비 3%나 3.5% 심지어 5%까지 늘리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갈등 요인이 돼서 미국과의 관계를 조기에 분열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우 진보적인 정부와의 관계를 매우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인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과 한국 국정원을 염탐하려 했다는 두 가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오헨론 선임 연구원님,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국 역시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나요?
But let me also comment on this issue of outreach to North Korea by a future progressive government and perhaps by Donald Trump.
먼저 향후 진보 정부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접촉하려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도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병력을 줄이고 이것이 선의의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건 실수이자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비전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고 김정은이 그 대화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핵 군축에 대해 우리를 안심시킬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 대화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친구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점은 만약 한국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떠나고 우리가 군대를 철수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국은 도박을 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마음을 돌리라고 할 수 없죠. 한국 전쟁 이후 우리가 남아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강력한 방어를 구축해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75년 동안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도박을 하는 건 실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비록 한국이 세계 5대 군사 강국 중 하나로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을 가졌지만 핵무기를 가진 건 김정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수한다면 더 이상 개입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김정은은 핵 위협이나 벼랑 끝 전술로 한국의 일종의 양보를 강요할 수 있겠죠. 이때 한국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해할 수는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새로운 대외적 노력을 할 때는 순서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바로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중국에 관한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계속 염탐할 겁니다. 향후 수년간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 그렇게 하겠죠. 물론 드론과 비행기, 잠수함, 위성 등이 포함될 거고요. 그것이 강대국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께서는 정부 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저는 미 중앙정보국 CIA 자문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정보기관들이 하는 일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하는 일을 알고 싶어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정보 역량을 더 발전시키길 원할 겁니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그것이 반드시 위협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안보 부차관과 마이클 오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예,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면담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골드버그 대사의 이번 면담은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이임 인사와 함께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 내 정치 불안 상황에서도 미한 동맹은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골드버그 대사가 면담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골드버그 대사는 국회에서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와 만났고요. 이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헌법적 절차가 잘 이뤄질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과 목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권대행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 한미동맹의 공백이 없도록 정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이 반민주적 정당으로 비치는 걸 우려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도 만났는데 야당 대표와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이 골드버그 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다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헌법적 절차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에 사의를 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에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신속하게 입장을 내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큰 도움으로 경제 성장과 평화, 안정을 누려왔다면서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한미 관계뿐 아니라 한미 일간 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지난 2010년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천안함은 지난 9월부터 10월 해군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함정들의 포술 능력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천안함은 14년 전에 침몰을 했는데 새로운 천안함이 생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새 천안함은 해군 2함대 소속의 3,000톤급 호위함인데요.
네.
1,000톤급 초계함이었던 과거의 천안함과는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함정은 침몰한 천안함의 함명을 승계했고요. 지난해 12월에 작전 배치됐습니다.
네, 새 천안함이 이전에 천안함을 승계한 것이 명칭 외에도 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옛 천안함 승조원들이 새 천안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함장인 박연수 중령은 당시 대위였고요. 네. 하사였던 서보성 상사와 류지욱 중사는 새 천안함에서 전투체계와 통신망 운영 및 정비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포술 능력 평가에서 그때의 전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싸운다는 각오로 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천안함이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안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평가가 된 건가요?
예, 해군은 함정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매년 함정의 포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함 및 대공 실사격, 유도탄과 어뢰 등 모의사격, 전투체계 운영 요원의 팀워크 등이 포함되는데요. 평가에는 함대별 예선을 거쳐서 선발된 함정들이 해군 작전사령부 주관 사격대회에 참가해서 명중률과 사격 절차 준수, 요원들의 팀워크 등으로 실력을 겨룹니다. 천안함 함정인 박중령은 언론에 함장으로 취임하면서 천안함 46 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천안함을 승리하는 전투함으로 지휘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네.
앞으로도 서해와 북방 한계선 NLL을 굳건히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천안함 사건을 간단하게 좀 돌아볼까요?
예, 지난 2010년 3월 26일이었죠.
예.
한반도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에 의해 폭침된 사건입니다. 폭침 후에 탑승해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은 구조됐지만 46명은 실종됐습니다.
네,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여야 정당 대표를 만났다는 소식 그리고 새로 부활한 천안함이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안았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융욱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그리고 VOA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